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결책을 구하자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요. 한편으로는 이 해결책을 듣고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고작 노뱀을 보는 것이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을 낫게 해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을 보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줄 모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물밑듯 밀려오는 그 자유와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다스리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자,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싸우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영혼은 여전히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해도 여전히 몸이 기억했던 그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죄의 습관들을 즐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 안에 내재한 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결단하지만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거룩을 위한 싸움입니다. 거룩, 거룩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구별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엇과 구별됨입니까? 세상,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좀 더 정직하게, 때로는 내가 좀 더 참아가며, 배려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과 구별됨,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로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맞지만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 편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편에 서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고민이 바로 거룩을 위한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싸움은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아주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내 영혼이 죽느냐 아니면 내 안에 죄가 죽느냐에 정말로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성경이 잔인한 표현이죠. 죄와 어디까지 싸워보라고 합니까? 말씀하기 싫으세요? 죄와 어디까지 싸워보라고 합니까? 죽을 정도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 말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실제로 마카비 시대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의 사기를 붙들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자 이렇게 외쳤던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외침을 보면 조금은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잘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웁시다, 대항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아쉬움이, 실망한 듯이 보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데 그들에게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죄와 싸우는 사람인데 싸워 이기려는 의지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하고 몇몇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죄의 맹렬함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 앞에 수식어가 길게 붙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 경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경기는 누가 빠르게 달리나 누가 더 민첩하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긴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나체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여성의 출입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능한 어떻게 더 빨리 목표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를 좀 무겁게 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기에 좀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그게 커다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습관들이 나를 무겁게 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 또 그와 나누는 대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나를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그럴 수 있고, 내가 즐기는 취미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무겁게 만드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발을 휘어감는 죄입니다. 이 무거운 죄가 우리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면 이 휘어감는 죄, 얽매기 쉬운 죄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죄입니다. 이것이 혹시 큰 죄악, 세상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이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8월 1, 2, 3일 우리 교회의 어린이 부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이들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캠프였는데요. 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성경의 인물을 보통 주제로 해서 그 말씀을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철로역정 책 제목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자신 있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올여름 강력히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름 추천 도서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마치 성경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성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려놓았습니다. 주인공을 따라가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내 믿음이 한 이 정도 와 있구나. 아, 이 믿음 정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닥치는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은혜가 필요하고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읽어갑니다. 그랬더니 어깨에 무거운 짐이 하나 느껴집니다. 죄의 짐입니다.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나 어찌할꼬 나 어찌할꼬를 외칩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전도자의 이야기를 따라 그 좁은 길, 그 천성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한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좁은 길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위에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다가갈수록 그 어깨에 있던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 앞에 섰을 때 그 어깨의 죄의 짐이 벗겨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선언하죠. 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주고 머리에 인을 치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해줍니다. 크리스천 그 언덕에서 나는 자유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책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책의 분량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의 여정은 책 내용에 불과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80% 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죄와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성화의 길, 성화의 여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약 80%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죄짐을 벗고 나는 어떻게 그 천성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을까?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천례역정의 내용을 보며 우리의 여정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의 짐을 벗고 이제 새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길에서 세 사람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단순, 나태, 거만으로 짓겠습니까? 이 천례역정의 인물들의 내용을 보면 나를 유혹하는 죄의 거리,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을 한 인물의 이름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잠에 취해 있습니다. 코를 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입니다. 발에는요, 쇠고랑이 차여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는 막 깨어났어요.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죄의 해방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자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마치 돛대 꼭대기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같습니다. 왜 죽음의 바다 같은 곳에서 잠을 잡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 저는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크리스천이 외치죠. 당신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나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외침은 한편으로 우리를 향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큐티하면서 살아가지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그때에 기도의 자리로 앉아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 그때에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그때에 그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 당신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셔야만 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경고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 앞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태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잠 좀 잡시다. 아, 저 잠 좀 잡시다. 잠 좀 자. 게으른 사람이죠. 잠언에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에는요,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더워서 잠을 깨는 상황과 조금은 다르지만 한 겨울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어서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선교하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른 것이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우라라고 합니다. 개미, 어떤 동물입니까? 부지런히 일하죠. 왜 부지런히 일합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개미의 특징이 있다면, 개미의 지혜가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도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취업, 직장, 또 나이신 분들은 노후 생활, 그 미래입니까? 믿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미래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을 준비합시다. 천국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또 남아있습니다. 거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 말든 상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십시오. 그렇게 거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혹시 사춘기 자녀가 있다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책은 하지 않으셨나요? 사춘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춘기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런 조언들을 던질 때, 아, 이제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할 테니까 좀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예배 제가 알아서 잘 드릴게요. 아, 집에서 안 가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웃음이 터지네요. 역시 청년들. 믿음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잘 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만하죠. 교만하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외치면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함과 싸우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함과 싸우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름과 싸우자. 세 번째, 시작. 내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함과 싸우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미련함과 게으름과 교만함, 이것입니다. 이 죄라는 녀석 보이지 않지만, 찾아내기 쉽지 않지만 그 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죄악이 갈라놓았고 가리었고 듣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죄를 지으면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러한 신자들에게서 따끔한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는 녀석은 정말로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그냥 실증내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의 약점을 파고들면 그것을 붙잡고 나의 영혼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마치 그 죄가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면 죽였지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지난 여름 캠프 5학년 한 친구가 캠프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여러 가지 것들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많이 시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데 이번 2박 3일 여름 캠프에 와서 배웠어요. 그것들이 모두 죄였다는 걸요. 제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었던 것들이 모두 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걸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쏟아졌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달아 보니 내가 늘 풀었던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언행을 지배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내 영혼 가운데 행사합니다. 이 죄의 맹렬함, 우리는 그 정체를 정말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맹렬함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맹렬한 죄와 싸우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렬한 기도로 싸우자. 따라해볼까요? 열렬한 기도로 싸우자. 열렬한 기도로 싸우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성화와 기도였습니다. 싸우는 인생, 거룩을 위한 싸움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김단주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처음에는 성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의 마음이 기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 책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고 혼자 방에 앉아서 양반다리라고 책을 펼치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내 가슴을 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멈추면 다시 책을 읽어나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책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보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맹렬함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맹렬함을 죽이기 위해서 열렬한 기도가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책에서 따왔습니다. 맹렬함을 열렬함으로. 이 맹렬함은 뜨거운 기도, 소리치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바치다 기도하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리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 이 열렬한 기도이죠. 김난진 목사님이 열렬한 기도에 결핍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죄를 내버려 둔 채 지난날의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추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열렬한 기도의 실천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고서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생활은 기껏해야 가식적인 교회 생활 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혹 저는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아, 나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며 교회의 지하실에 가서 나도 모르는 성경의 내용들을 펼치고 기도했던 그때를 추억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캠퍼스에 앉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때, 5층 예배실에 앉아서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시간 보냈을 그때, 스티로폼 박스에 박스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나도 산기도 할 거라고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때, 그때가 참 그립다 그립다 입술로 고백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내가 처음으로 리더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감당할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하죠? 도와주십시오. 엘더로 세움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집사로 세움을 받고 권사와 장로로 임직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으로 나갔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던 그때, 우리는 혹시 추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언제 열렬히 마음을 바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끔 은혜를 받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끝나면 마음이 후련하죠. 그런데 내 안의 죄는 나를 보고 교묘하게 웃습니다. 열렬한 기도로 죄를 한번 툭 건드렸을 뿐 그 다음 공격이 없음을 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대를 맞고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네가 은혜 받았구나. 나 깜짝이야. 한 대 정도는 내가 이해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죄는 경계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는 더 자라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의 삶을 고정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하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과 승리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열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은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그분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가슴을 찢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와 싸우면서 겪어야 할 그 영혼의 교통을 함께 채울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겪어야 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약으로 흘리는 땀과 함께 예수님의 눈물이 안 뿌려진 곳이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요단에서, 광야에서,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바치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캠프 5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찬양 가운데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인도에 따라 아이들이 하나 둘 기도가 터지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한 아이가 편지글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 집회를 할 때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눈물이 비처럼 쏟아 내렸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회개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제 모든 미래를 예비하셨더니 정말 놀랍고 진짜 곱하기 만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밤마다 오늘 감정을 곱씹어 생각할 거예요. 내년, 아니 내후년, 아니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맹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누렸던 기쁨입니다. 한 친구는 그때 받았던 기쁨을 엄마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에 어머님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6학년 신반 김아묵의 엄마입니다. 오늘 딸이 캠프 다녀온 소감을 고백하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딸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누가 들을까봐 속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기도 놀랐답니다.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 나왔대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딸은 자존감이 낮고 좀 부정적이라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데 이번 캠프에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매년 캠프를 보냈지만 이번만큼 아이의 입술로 고백이 술술 나왔던 적은 없었는데 정말 좋았나 봅니다. 엄마, 언니, 동생, 아빠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 많이 했고 눈물도 나왔다고 해요. 목사님의 설교도 다른 때와 다르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대요. 제가 감격스러워 늦은 시간 문자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때 그가 맛봤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가정 가운데 전해지며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올 여름에 내 안의 맹렬한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맹렬한 죄와의 싸움 잘 싸우고 싶은데 혼자는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싸우자입니다. 함께 싸우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복수형 단어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그리고 증인들 우리 이렇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학년 남학생이 또 이렇게 편지글을 남깁니다. 캠프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온 마음 다해 기도드려도 집에 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저도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제 모든 것을 바쳐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 길 가는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이들도 압니다. 은혜 받았지만 금방 무너질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아이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때 은혜를 받으면 이거 얼마나 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난 주일날 반별로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열 가지 약속 드리자. 이 열 가지 약속을 아침마다 와서 읽으면서 우리 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좀 결단하자.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 가지 내용을 좀 추려왔는데 이 내용이 아이들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고백과 다름없음을 발견합니다. 첫째, 교회에 늦거나 졸지 않도록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준비하기.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둘째, 어색하지만 인사하기. 아이들도 어색합니다. 셋째, 친구들 만나면 한 번씩 안아주기. 넷째, 성경책 꼭 가져오기. 다섯째, 교회에서 게임 얘기하지 않기. 어기면 벌금 500원. 여섯째, 설교 시간 시계 보지 않고 목사님만 쳐다보기. 일곱 번째, 예배 시간에 자지 말기. 자면 예배 끝나고 인디언만 맞기. 여덟째, 예배 시간에 그림 그리지 않기. 아홉 번째, 선생님이 화내면 우리가 원하는 간식 돌리기. 열 번째, 여행을 가더라도 큐티하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어길 시 설교 노트 작성하기. 우리 기현아 아이들이 왜 이런 것들을 적었을까요?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GBS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락방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그룹과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고, 내가 옆 사람을 한번 먼저 배려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 맹렬한 죄와의 전쟁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이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좀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에 좀 이 시간 죄와의 정면 승부를 올 여름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처음 가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의 다짐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림을 얻으리라.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늘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갔다. 여호와께 돌아갔다.
다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재된 맹렬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시고 그 죄를 붙잡고 열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어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내 안에 죄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부르시어 마음을 바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 여름 내 안에 맹렬한 죄와의 싸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맹렬한 나를 도사리는 그 죄의 주목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싸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죄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위험을 잘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마음을 다해 드려본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저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게으른 자입니다. 나는 게으른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동시하게 내 편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란을 준비합니다. 백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 상관말라고 당신은 그냥 하라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끼어들지 마라.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의 부모를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주변의 이어들 향해서 신장들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님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도에 목자 되어 주시기로 내 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미련 죄 그 죄의 습관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그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멈추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며 아버지 그 은혜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고 아버지 아버지 멋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신뢰하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의심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제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게으름을 부셔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을 부셔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감히 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맹렬한 죄와의 싸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 혼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바치는 기도 열렬한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의 죄를 죽여 주시옵소서. 열렬한 기도로 함께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주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맹렬한 죄와의 싸움에서 열렬한 기도로 함께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